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한동안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추가 핵실험에 즉각적인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북한이 ICBM 역량과 관련해 또 다른 시험을 진행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 계획과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올 들어 네 번째 ICBM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북한의 ICBM 발사에서 최장 시간인 74분간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미 한일 3개국 북핵수석 대표들이 20일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대응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리는 3자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합니다. 3개국 북핵수석 대표는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ICBM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김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북한이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17일 흑해곡물협정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흑해곡물협정은 오늘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협정의 러시아 관련 부분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관련 부분이 이행되는 즉시 협정의 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맺은 흑해곡물협정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봉쇄된 우크라이나 항구 세 곳에서의 곡물 수출 재개와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계속된 전국적인 폭우로 적어도 4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15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일어난 오송시 12명을 포함해 충청북도 16명, 세종시 1명, 충청남도 4명, 경상북도 19명 등 총 4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는 부산이 1명, 경상북도 8명 등 총 9명이며 부상자는 총 34명이라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국 15개 시도 101개 시군구에서 약 1570명이 일시 대피했고 도로 유실 146건과 파손 49건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산사태로 2명이 실종되고 주택 30채가 유실된 경북 예천군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조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17일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회담했습니다. 케리 특사와 셰 대표는 이날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만나 약 4시간 동안 온실가스 감소 노력 등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을 4개월 앞둔 현 시점에 중국과 미국이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중국이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고 석탄 기반 화력 발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또 이번 방문 중 인간이 만들어낸 인류에 대한 공동의 위험과 위협, 도전에 대처하는 중국과 미국의 진지한 목적 등 몇 가지 커다란 조치를 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데이트 카운티,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시,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시 정부에는 치프 히트 오피서, 폭염관리 최고 책임자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지역의 기온 관련 경보와 주의보, 노숙자 문제, 가뭄 상황, 건물의 냉방 설계 등 폭염으로 인한 문제에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들 교육하고 대응 관리하는 전문가인데요. 2년 전에 마이애미 데이트 카운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폭염 관리 최고 책임자를 뒀고 애리조나 피닉스 시도 같은 해 처음으로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일상화한 혹서와 열파로부터 주민들 보호하는 일입니다.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직책이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런 책임자를 둔 미국의 지역 정부는 언급한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미 유사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소방인력, 응급구호인력이 있고 관련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염관리 최고 책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그 어떤 지역도 앞으로 더 심해질, 심각해질 폭염이나 열파 상황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만약에 한 가지 원인으로 한 해 수백 명이 죽었다면 사건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 책임자 세우고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소리 없는 살인자 폭염이 이미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 앗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일본에서 사온 건데 이렇게 15년 만에 부러져서 너무 버리기가 아까워서
저희 아들 우산이 새 건데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버리기도 아깝고 이거 한번 맡겨볼까 싶어갖고 왔는데 수리된다고 해가지고 맡겨.
네, 부러진 우산, 망가진 우산을 무료로 고쳐준다는 서울 서초구의 우산 수리 센터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2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18일 화요일에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끼고 자강도 강계는 새벽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한북 선봉은 낮 동안 가끔 비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화요일에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릅니다. 평양이 32도, 개성 30도, 신의주가 33도고요. 중강이 31도, 함흥, 원산, 해산은 29도입니다. 청진의 낮 최고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쪽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는 1.5m로 오후에 더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쪽에 집중호우 비구름대는 한국 중부와 남부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북한 지역의 다음 비 소식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데요. 함경도와 양강도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이어지고요. 그 뒤에 일주일 정도 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7월 18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가 17일 흑해 곡물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올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에 못 미치는 6.3%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에 정식으로 가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네. 17일 흑해 곡물 협정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전화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8일 0시를 기해 이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17일이 몇 차례 연장됐던 이 흑해 곡물 협정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네요.
네, 이 러시아가 지난해 7월에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발된 이 국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흑해로 통하는 곡물 수출선 안전을 보장하는 이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정이 지난 5월에 세 번째로 연장됐었고요. 17일이 2개월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왜 이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페스코프 대변인은 곡물 거래에 관해 러시아와 관련된 일부 협정 조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흑해 곡물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즉시 러시아는 협정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 농산물과 비료 수출을 보장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었습니다.
네. 자, 협정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이 협정 연장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놨었죠.
맞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난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흑해 곡물 협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러시아 매체인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페스코프 대변인 말을 전하면서 다른 기류가 감지됐었습니다.
네. 자, 흑해 곡물 협정이 이렇게 중단되면 세계 곡물 시장에 또 다른 큰 여파 미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특히 밀과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네네.
그런데 러시아가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흑해를 봉쇄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폭등했고요. 또 중동과 아프리카 저개발국에서는 식량 위기가 왔는데요. 국제사회 비판과 압박 속에서 이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던 러시아가 1년 만에 더 이상 이걸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금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름반도에서 또 폭발 사건이 있었군요.
네, 러시아 본토하고 크름반도를 잇는 크름대교에서 17일 새벽에 두 차례 폭발이 났습니다.
네.
크름대교가 지난해 10월에도 폭발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19km나 돼서 유럽에서 가장 긴 이 크림 대교는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했던 크림반도와 이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인데요.
네.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러시아군 쪽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떻습니까?
네, 당시에 다리를 지나던 차량에 있던 부부가 숨졌다고 합니다. 예, 한편 러시아 교통부는 이 교량 지지대는 손상되지 않았고 도로 일부 구간 표면만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폭발로 이 크림대교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네,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게 됐는지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쪽 테러로 지목했습니다.
네.
국가대테러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 두 대가 이날 새벽 3시경 이 다리를 공격해서 다리 일부가 손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 크림대교 공격은 우크라이나 정권 차원에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리아 자라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 우크라이나 테러 정권이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 또 정치인들과 합작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이런 주장에 우크라이나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대개 그렇던 것처럼 즉각 부인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우크라이나 보안국장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번 폭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음을 또 시사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크림대교 폭발 사건하고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중단한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네, 별개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페스코프 대변인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이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된다고 발표하면서 이날 새벽에 발생했던 이 크림대교 폭발과 이 협정 중단은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적표 나왔군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2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4.5%와 비교하면 아주 좋은 성적인데요. 하지만 시장 전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시장은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이 7.1%, 또 로이터 통신이 7.3% 성장할 걸로 봤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예상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네, 6개월 동안 5.5%로 집계됐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참고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해 2분기가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 안의 주요 대도시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 작년 동기와 대비해서 이번 2분기 성장률이 매우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는 어떻습니까?
네, 월간 청년 실업률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주가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6월 16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실업률이 21.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8%로 사상 최고치에 올랐는데요. 또 한 달 만에 이걸 넘어서면서 현재 고용 불안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6월 중국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1%로 4개월 말에 한자릿수대로 추락했습니다.
네. 이 소매 판매 지수라는 것도 있죠. 시장 안정성 보여주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지난 3월에 이 수치가 10.6%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4개월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진 겁니다. 5월에 소매 판매는 12.7%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28개월 만에 최저치인 0.0%,
네.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90개월 만에 최저치인 -5.4%로 집계됐습니다.
자,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는 어떻습니까?
네, 6월 지표가 4.4%로 집계됐습니다. 이 산업생산이 제조업 동향을 반영하면서 고용과 평균소득 등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주요한 지표인데요.
네네.
6월 산업선사는 전달 3.5%와 또 시장 전망치 2.7%를 모두 넘어서면서 그나마 다른 분야의 부진을 상쇄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허약해서 이 산업생산지수 쪽에 이 선전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중국의 수출 그리고 수입 쪽도 살펴보죠.
네, 앞서 13일에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걸 보면요. 6월의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12.4%를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마이너스 17.2%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입니다. 6월에 중국 수입 역시 마이너스 6.8%를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9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었습니다.
자, 중국이 2분기 경제 성적표, 상반기까지 성적표를 쭉 받았는데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프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7일 중국이 복잡한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의 직면에 있다면서도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프링후이 대변인은 이 상반기 중국 경제사회는 전면적으로 정상화하고 또 거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국민경제가 회복되고 발전이 꾸준히 추진됐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올해 연간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경제협력체입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 있는데요. CPTPP라고 하죠. 이 협력체 가입국이 하나가 더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영국이 16일 CPTPP 새 회원국이 됐습니다.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 통상부 장관은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CPTPP 정례회의에서 해당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 협력체 회원국이 몇 개의 나라였습니까?
네, 모두 11개 나라입니다.
예.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멕시코,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그리고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국이 가입해서 회원국이 12개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 CPTPP가 어떤 성격의 협력체입니까?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들이 만든 일종의 FTA, 자유무역협정인데요.
네.
2년 동안 협상을 해서 지난 2018년에 발효됐습니다. 이 협정은 구체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대폭 내리고 또 서비스나 투자 분야 대폭 개방 등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이 CPTPP 영내에 5억 명 이상이 살고 있고요. 이들이 세계 경제 GDP에서 대략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협력체가 처음 출발할 때는 몇 개 나라가 함께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 나라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영국이 이번에 최초의 신규 가입 국이고요.
그러네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밖에서도 처음으로 이 CPTPP 회원국이 된 겁니다.
네. 최근에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 CPTPP에 가입이 안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CPTPP 전신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추진했던 이 TPP,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2017년에 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이 여기에서 이탈하면서 이 TPP 체제가 위기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을 포함해 나머지 11개 나라가 모여서 2018년에 이 CPTPP를 출범시킨 겁니다.
네, 이 CPTPP 말고도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경제협력체 있지요.
네,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는 미국, 인도, 한국 등 모두 14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PEF 참여국 국내 총생산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GDP만으로 보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그 CPTPP보다 훨씬 더 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GDP뿐만 아니고요. 이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IPEF는 CPTPP와는 다르게 일반 무역협정이 다루는 관세 문제 등 시장 접근 문제는 제외했고요.
네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해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 이 탈탄소와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탈세와 부패 방지 등 4대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또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도 있습니다.
네, RCEP라고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중국이 주도하는데요. 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네. 있는데 역시 규모가 이 IPEF보다 작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CPTPP에 새로 가입한 영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가 아니면서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이 최근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이 관여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이 CPTPP 가입이 이런 시도 중 하나로 보입니다.
네네.
이 CPTPP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이래 가장 규모가 큰 무역 협정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 CPTPP 가입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자, 영국 말고도 이 CPTPP에 가입을 원하는 나라들이 있네요.
예, 중국과 타이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우루과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6개 나라가 가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 CPTPP 회의에서는 이들 나라 신규 가입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데이미안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부 장관은 가입을 신청한 나라들이 기존의 CPTPP 가입국들이 합의했던 높은 수준의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CPTPP 가입 신청국 가운데 중국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CPTPP 기존 가입국 가운데 일부 나라는 이 중국 가입에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공화당 강경파의 일부 주장을 관철해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2분기에 7,2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 정부기관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해커들이 자사의 코드 결함을 이용해 발생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국방수권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는데요. 관련해서 행정부의 당국자가 입장을 냈군요.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일부 내용이 상원에서 결국 삭제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16일 CNN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하원 버전의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자, 국방수권 법안, 쉽게 말해서 국방 예산 다룬 법안이죠.
네, 맞습니다. 하원이 지난 14일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119, 반대 110표로 가결했습니다.
네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인데요.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국방수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좀 있었죠?
네. 국방은 통상 당을 떠나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내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일부 원안 내용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겁니다. 이에 민주당이 즉각 반발했지만 결국 근소한 차이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자, 공화당을 통과한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의 하원 그 국방수권 법안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국방부와 원정 낙태 시술과 성소수자 지원에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해 미 연방 대법원이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에 이 낙태는 불법이 된 주의 군기지에서 복무하는 여군이 낙태를 원할 경우 낙태가 합법인 주로 이동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휴가도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또 군인들의 성전환 수술 또 호르몬 치료 등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는데요. 이 해당 두 정책을 금지하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기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설리번 보좌관은 그 내용이 상원에서 다시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설리번 보좌관은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초당적 법이라면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 내 소규모 사람들이 설치한 덫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회는 지난 60년간 초당적인 국방 예산 합의에 도달해 왔는데요. 이번에 소수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일부 정책에 대한 투표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 국방 예산은 정치가 멈추고 국가 안보가 시작되는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의원들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군요.
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하원 버전 국방수권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이 톰 커튼 상원 의원이 폭스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현 국방부 정책이 종료될 경우 낙태 금지주에서 복무 중인 여군들은 스스로 낙태 비용을 부담해 시술받을 수 있고 연차도 쓸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 비용을 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한 바로 그 일을 해놨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납세자들이 낸 돈을 자신들의 이 워크주의, 워키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워크주의라는 얘기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예, 이 워크주의라는 게요. 요즘 미국 사회에서 또 최대 화두로 떠오른 워크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네.
인종차별, 소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에 반대하는 것을 이른바 깨어있다라고 간주하는 어떤 진보적 관행을 가리킵니다. 공화당은 국방부의 낙태 시술 지원과 성소수자 지원을 이 워크주의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번 국방 수권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 전쟁의 여파가 국방 예산에까지 확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 쪽 반응도 같이 보죠.
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지지한 수정안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 하원 민주당 대표는요.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초당적 법안을 탈취해 자신들의 극우 이념을 미국 국민의 목구멍으로 밀어넣기 위해 법안을 무기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국방수권 법안 상원에 올라가야 되죠. 언제 논의될 예정입니까?
네, 이번 주에 상원 버전 법안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한 뒤에 오는 9월 30일까지 단일화를 최종 처리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국방수권 법안이 이때까지 통과하지 않으면 또 정부기관이 부분 폐쇄되는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운동 관련 소식입니다. 자, 선거 자금 모금액이 발표됐군요.
네, 지난주 14일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2분기에 7,2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재선 캠프 측이 밝혔습니다. 6월 말 현재 사용 가능한 금액이 총 7,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2분기 캠페인 활동 시기라면 이게 언제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 남짓 활동한 건데요.
예.
총 38개 모금 행사를 주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뉴욕과 캘리포니아, 시카고 등 다수의 고액 기금 모금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성명에서요. 역사상 비교 가능한 시점에서 민주당이 모은 가장 높은 총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캠프 측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들의 모금액도 거론을 했다고요?
예, 바이든 캠프가 성명에서요. 2분기 모금한 7,200만 달러 선거 자금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모든 공화당 후보가 2분기에 모금한 자금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의 2분기 모금액의 2배,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측의 3배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금액이 실제 그렇습니까? 좀 보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분기에 3,500만 달러 넘게 선거 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 약 1,800만 달러 모았으니까 전 분기보다 2배 가까이 뭐 더 모은 건데요.
네네.
특히 지난 3월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되면서 상당한 후원금이 몰렸는데요. 트럼프 캠프 측은 형사 기소 이후 24시간 만에 400만 달러가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바이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성명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더 위대하게 이 마가를 언급하면서 공화당이 더 극단적인 마가를 외치는 후보를 뽑느라 분열된 예선 자금을 쏟아부은 반면 민주당의 강점은 풀뿌리 지지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풀뿌리 지지자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 일반 시민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이런 오늘은 풀뿌리 지지자들의 후원이 평균 39달러고 97% 이상이 200달러 미만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금을 후원하는 소수의 단체의 기부로 모인 기금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이 반영됐다고 강조한 겁니다.
네네.
바이든 캠프 측은 39만 4천 명의 후원자들이 바이든 캠프와 DNC 또 그 외 민주당 기금 모금 단체를 통틀어서 67만 이상의 기부를 했고 30%의 후원자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부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분석이 아주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바이든 캠프의 아주 검소한 지출이 또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6일 이 바이든 캠프가 의도적으로 군사를 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2분기 바이든 캠프의 지출액이 11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직원이 4명뿐이고 또 캠프 사무실을 따로 얻지 않고 이 DNC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임대료를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또 기금 모금 행사로 출장을 갈 때도 항공, 숙박을 합쳐서 1,500달러 이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디센티스 캠프에서는 또 여러 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예, 디센티스 캠프가 지난 2분기에 2천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모았다고 발표했는데요. 근데 이 가운데 약 40%인 780만 달러를 이미 다 써버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방만한 지출에 디센티스 컴퓨 측이 15일 1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기관 등의 이메일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관련 기업이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근 미국 정부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사건은 해커들이 자사의 코드 결함을 이용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4일 회사 블로그를 통해서 중국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의 유효성 검사 오류를 이용해 계정에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킹의 목표물은 구체적으로 뭐였다고 합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킹의 목표물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국무부와 상무부 또 미 연방 하원의 직원들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이 해킹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이번 해킹에 대한 미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 내 여러 기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죠?
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정부가요 지난 5월 중순부터 해킹 사실이 적발된 6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예,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정부기관 등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비밀리에 침입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정부기관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졌는데요. 국무부와 상무부의 일부 이메일 계정이 공격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서 경고했다고 앞서 로이터통신이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면서 우리는 그들, 그러니까 중국 해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뭐 허위 사실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요. 이게 정부기관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요 정보 빼내가지 않았을까요?
예,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정보기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중국 해커들이 연방정부 기밀정보를 전혀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보좌관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라면서 해커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미국 정보관리들의 기밀이 아닌 이메일 계정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뭐 어떠한 기밀정보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각기 다른 법안을 만들면 양원은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일 법안을 만드는 방법에는 서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만드는 방법과 별도 기구에 맡겨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15번째 순서로 양원 사이 수정안 교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President Biden has been missing in action on the debt ceiling, refusing to negotiate and putting our economy and the livelihoods of hardworking American families at risk.
2023년 4월 26일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앨리스 스테파닉 위원이 당 지도부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정부 부채 한도와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당시 하원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민주당과 별도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 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다른 원이 여기에 수정안을 붙여서 승인하면 법안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차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법안을 보낸 쪽에서 상대편 수정안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다시 수정안을 제안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인하면 됩니다. 하원이 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이 수정안을 붙여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상원이 이 법안을 하원에 돌려보내면 하원도 상원이 고친 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원 수정안에 대한 하원 수정이 1단계 수정입니다. 이어 하원이 자신들이 수정한 법안을 상원에 보내면 상원은 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원 사이 이견은 사라집니다. 대신 상원이 하원이 수정해 보낸 법안을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단계 수정입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63, the nays are 36. The 60-vote threshold having been achieved, the bill is passed.
이어 상원이 두 번째로 수정한 법안과 문서들을 다시 하원에 돌려보내면 하원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이 더는 수정안을 내지는 못합니다. 새로 수정안을 내면 3단계 수정안이 되는데 하원과 상원 모두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원과 상원은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3단계 수정안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하원은 또 규칙정지나 특별규칙 아래에서도 3단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원은 상원의 마지막 수정안에 동의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원은 만일 하원이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들 수정안을 물리거나 하원이 마지막으로 보낸 수정안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원은 자체 수정안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양원이 자체 수정안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어느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만일 한 원이 상대편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수정안에 동의하거나 자체 수정안을 물리면 양원은 어느 때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양원 사이 수정안 교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도 지금 장마의 비 소식이 계속입니다. 비가 내리면 꼭 필요한 것이 우산인데요. 바람이 세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살이 꺾여서 우산이 망가지기 쉽상입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을 찾아가면 망가진 우산을 무료로 고쳐준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에서 서울 서초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우산 수리 센터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동영은 기자입니다.
또 같은 곳이 그렇게 됐어요. 항상 같은 곳이, 네, 요건 또 핀이 빠졌네요, 선생님. 요건 좀 안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잠깐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뒷부분이 약해요, 매듭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약해서 눈 부러지는 곳이 부러진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이곳 지하 1층에 마련된 우산수리센터에서 한 서울시민이 망가진 우산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산수리센터는 2003년부터 이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의 일부인데요. 현재 서초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새로 다시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우산수리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의 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 서초지역 자활센터 이명환 팀장입니다.
저희 우산수리센터는 서초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단이고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5월이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저희 센터는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일반 수급자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주민들에게 전문가를 통한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산수리센터 자활사업단에 함께하는 분들은 모두 8명인데요. 어떤 기술을 배우는 걸까요?
정기적인 그 직무 교육을 통해서 기술 습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양 교육을 통해서 정서적인 뭐 안정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기술이 없었을 때는 동대문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갖고 한 달 동안 기술을 배웠고요. 그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는 전문가로서 외부의 활동까지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필요로 하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교육도 해드리고 수리도 해드리고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자립이 목적인 곳이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명환 팀장은 이 참여자가 다양한 기술을 배워 이 자립에 성공했을 때 가장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참여자분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의욕도 처음엔 없으시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상담과 자원 연계를 통해서 필요하신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제 되게 자신감을 찾아가진 과정을 지켜봤을 때 너무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사업 운영을 담당자가 보통 운영을 하는데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적극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많이 역량이 강화됐다, 자신감을 찾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곳에서 우산수리 접수를 맡고 있는 최순영 씨는 자활 사업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작년 4월에 입사했고요. 네,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요. 원래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기쁩니다.
최순영 씨가 이곳에서 활동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주로 어떤 우산을 가지고 올까요?
생활우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우산이요. 근데 그 우산들이 요즘은 예전보다 가벼워지고 또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약해요. 약해서 잘 부러지고 바람에 부러졌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주로 생활우산을 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생활우산이 주를 이룬다고는 하지만 가을쯤 9월, 10월경에는 양산도 굉장히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산을 다 수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체로 수리를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정말 뭐 중심대가 부러졌다거나 자동우산인데 자동 기능이 고장나서 안 된다거나 뭐 천에 구멍이 났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서운해하세요, 사실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사실. 주로 살이 부러진 거죠. 우산 살이 접었다 폈다 하면서 잘 말리지 않거나 아니면 접을 때 좀 힘을 주시거나 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치료할 때 부목 대듯이 거기다 어떤 그 다른 우산 살을 대서 그걸 이렇게 집어드린다고 하거든요. 저희들 표현으로는 예, 연결해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수리센터의 가장 좋은 점은 대부분 현장에서 바로 고쳐드린다는 점인데요.
원래 저희는 하루에 오시는 분들을 바로바로 고쳐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단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고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너무나도 주문이 많으셔서 당일날 못해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부품이 없다든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맡겨놓고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달에는 저희 수리했던 건수가 620개 정도 됐어요. 그러면 뭐 하루에 한 3, 40개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엔 더 많을 것 같아요.
더불어 장마 기간에 맞아 최근에는 더 많은 구민이 이곳에 찾고 있습니다.
그건 자부심이 있죠. 우산 수리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서초구 자활사업단이 최고다 하는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서초구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강남구나 뭐 동작구는 물론이고 남양주, 평택, 뭐 근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멀리서 왔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랑스럽고요. 다 소중한 우산들이시죠. 그런데 자녀의 결혼 선물이라든가 며느리가 선물했다, 아들이 입사 선물로 했다 하는 그 특별한 기념되는 우산들이 있잖아요. 양산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러 오셨다가 도저히 못 고칠 줄 알았는데 고쳐줘서 고맙다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면서 최순영 씨는 이 자활 사업단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고요. 이곳을 찾는 구민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활센터에 올 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오게 돼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점, 지지를 받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게 되면 사람이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점, 그런 점들이 네, 너무 감사하죠. 어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니까요. 이제 우리 우산수리센터 전체를 통해서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만족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분이긴 하시지만 혹시나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망가진 우산과 양산을 들고 온 구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산을 재사용하고 또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까지 도울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연히 우산 수리를 해주는 곳이 무료로 있다고 해가지고 마침 우산대가 부러져서 찾아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일본에서 사온 건데 이렇게 15년 만에 부러져서 너무 버리기가 아까워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휴가 내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지금 수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와서 또 저기 접수하시는 분한테 이런 데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재활용하면 약간 환경에도 좋고 물건 아껴 쓰게 되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활적으로도 뭔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은 더 많이 생겨도 좋지 않을까. 구민들도 좋고 하시는 분들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들 우산이 새 건데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버리기도 아깝고 이거 한 번 딱 피고 망가진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막 가지고 놀다가.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한번 맡겨볼까 싶어갖고 왔는데 수리 된다고 해가지고 맡겨가지고 오늘 찾으러 온 거거든요. 저번 주에 맡기고 찾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까 여기 실이 고정이 안 돼서 약간 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정해주셨는데 확실히 예, 완전 새 거 됐어요. 버리면 어떡하나. 너무 감사하죠. 또 무료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집에 있는 거 얼른 몇 개 더 가지고 와야 되니까 지금.
몇 년 전에 텔레비에서 서울시에 몇 개 구에서 이 양산 우산을 무료로 수리를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 서초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와서 해갔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전에 이제 백화점에 산 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그 백화점에서 받으면 또 수리센터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2주가 걸리더라고요. 세 개를 하니까 가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좀 단단하죠. 찰싸루에서 이어주시더라고요. 한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좋죠. 그리고 낭비도 아니고 버려야 되니까 못 고치면 자꾸 이렇게 재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료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너무 지겹다, 지루하다는 표현, 영어로는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는 것처럼 지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seen that new movie that everyone's talking about?
Yeah, I watched it last week. Honestly, I wouldn't watch that movie again. It's like watching paint dry.
What did you not like?
The pacing was incredibly slow.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The story didn't have much depth either, and the characters were quite dull.
Did anything stand out in the movie?
Not really. There were a few moments that tried to add excitement, but they were short-lived. It was like a brief flicker of interest in an otherwise monotonous experience.
Did the visuals make up for it?
Unfortunately, no. The visuals were bland, and the cinematography lacked creativity. It was like watching a painted wall slowly dry. Every second feels like an eternity. I don't want to discourage you from watching it if you're curious, but it just didn't work for me. I'd rather spend my time on something more captivating.
I understand. Life is too short to waste on movies that feel like watching paint dry. 전과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지겨웠다.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It's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겨웠어요. 지루했다는 표현이죠.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보는 것처럼.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It was like watching a painted wall slowly dry.
이것은 마치 벽에 칠한 페인트가 천천히 말라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Life's too short to waste on movies that feel like watching paint dry.
인생은 페인트가 마르는 것 같이 지루한 영화를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It's like watching paint dry.
너무 지루하다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John, have you seen that new movie that everyone's talking about?
Yeah, I watched it last week. Honestly, I wouldn't watch that movie again. It's like watching paint dry.
What did you not like?
The pacing was incredibly slow.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The story didn't have much depth either, and the characters were quite dull.
Did anything stand out in the movie?
Not really. There were a few moments that tried to add excitement, but they were short-lived. It was like a brief flicker of interest in an otherwise monotonous experience.
Did the visuals make up for it?
Unfortunately, no. The visuals were bland, and the cinematography lacked creativity. It was like watching a painted wall slowly dry. Every second feels like an eternity. I don't want to discourage you from watching it if you're curious, but it just didn't work for me. I'd rather spend my time on something more captivating.
I understand. Life is too short to waste on movies that feel like watching paint dry. 대화 해석해보죠.
Have you seen that new movie that everyone's talking about?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영화 봤어요?
Honestly, I wouldn't watch that movie again.
솔직히 그 영화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It's like watching paint dry.
너무 지루합니다.
The pacing was incredibly slow. Pacing.
Pacing.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영화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Did anything stand out in the movie?
영화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라도 있었나요?
There were a few moments that tried to add excitement, but they were short-lived.
흥미로운 것을 넣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지만
short-lived.
오래가지 못했어요.
It was like watching a painted wall slowly dry.
마치 벽에 칠해진 페인트가 서서히 말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Every second feels like an eternity.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Each passing moment seems to stretch on forever. Life's too short to waste on movies that feel like watching paint dry.
인생은 페인트가 마르는 것 같이 지루한 영화를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It's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는 것처럼 너무 지루해요.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Everyday English,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너무 지겹다.
It's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는 것처럼 너무 지루하다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